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시편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힘겨운 순간은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사인을 좀 보여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말 시편도 자주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오늘 보면 시편 13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기도하는 일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본문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점잖게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무 점잖게 그냥 폼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고, 오늘 본문처럼 거의 하나님을 좀 졸르다시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 보면 열정이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시편 기자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애타는 마음, 목마름, 갈망, 열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별로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뭐 해주시면 좋고요, 뭐 아니어도 그만이에요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침묵, 잠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속히 응답해 주시라고 거의 뜨거운 마음, 열정을 품고 이렇게 때를 쓰다시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악한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 이야기 하시면서 그 억울하고 원통한 과부가 늘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판관과 다른, 그렇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밤낮 부르짖는 그런 어떤 그 강청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잠잠하시지만 자기는 잠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처럼 보여도 이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요, 하나님께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주님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상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거나 잠잠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내몰라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 시편 13편의 상반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게하시 생각하면 됩니다. 아람 왕이 엘리야 잡으러 군대를 보냈을 때 이 스파이들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에.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환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도단 성을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난리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이야기죠.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저 말과 병과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더 많다.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원하건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게하시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말과 병과 군사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때는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위험할 때는 다 똑같이 위험하고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는 다 똑같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처럼 주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신지 저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사실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품상 멀리 계실 수 있는 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성품상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사실상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는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너무 자책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적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런 의문, 그런 질문 혹은 그런 회의가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가, 어려움 속에서는 그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 의심을 자꾸 묵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힘껏 찬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많은 시련,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자기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만 하더라도 제목으로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만큼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언제 자객이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적이 자기를 덮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그런 시련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시편에 다윗의 찬송 많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많습니다. 다윗이 엄청 기도하고 엄청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엄청나게 많이 부르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실마리 혹은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동아줄 뭐 이런 거를 붙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인생에 두려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힌 장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시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쯤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못 받았는가, 성령의 음성을 잘못 들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이리로 오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는데 되는 일이 없고 시건 두들겨 맞고 복음 전도의 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고 고생고생 하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시건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갇힌 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 밤에 무슨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그 밤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찬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송은 주님을 향한 노래요, 주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흔들리는 심령을 굳게 붙잡아주는 은혜의 방편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심령이 두려움으로 두려움에 이게 잠식이 될 때, 우리 내면이 점점 이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내면이 점점 이렇게 물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주는 은혜의 방편이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찾아올 때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 붙드는 은혜의 방편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원래 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원래 마음에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내면에 있었던 거죠. 답답함이 있었는데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 베푸실 분인 것을 알게 되는, 어떤 거룩한 지식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내면에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여기서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내가 여기서 다 무너지면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저 원수들이 오히려 득세할까? 걱정해서 주님 나는 그거 두려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깨어지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원수가 이기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저 악당이 승리하는 것, 주님 그거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무너질 때라도 나는 주님 도저히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설령 망하고 내가 설령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주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죠. 그 영광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영광을 보면서 죽은 거죠. 그랬더니 그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거룩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리니,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은혜가 돼가지고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복음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선포가 됐는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죠. 우리가 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도 당하고 무너지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응답하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망한다면,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죽어간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도 그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망하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다, 왜 나를 왜 내게도 듣지 않으시느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 우리 어느 때까지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껏 의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서 믿음의 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